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간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5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피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대로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사건이 연속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그 유명한 사건과 바다를 건너가서 군대 귀신을 내어쫓은 이 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이 두 가지 사건은 전혀 다른 문맥인 것처럼 4장과 5장에 구분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병행 본문들, 즉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8장까지를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단락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문맥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 유념해야 될 사실은 성경이 기록된 그 사건 기록의 순서가 반드시 그 사건들이 일어난 실제적인 시간적 순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포함된 이 두 가지 사건은 참으로 예외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한 다른 모든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이 두 사건의 시간적인 순서가 일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개의 그 복음서 중에 이처럼 두 가지 사건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으로 순서가 일치되어 기록되고 있는 경우는 단 세 가지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자들도 이 두 사건만큼은 순서적으로 이어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에 이론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두 개의 사건은 우리가 장을 무시하고 계속 한번 읽어보게 되면 하나의 통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갈 때쯤에 주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주저하며 의아해했을 텐데, 왜냐하면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그처럼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곳입니다. 아마도 돼지를 치기만 했을 뿐이 아니라 돼지를 먹는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겠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데가볼리 지역, 특별히 이 거라사 지방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더러운 유대인들의 거룩을 깨는 정결의식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영적 부정함이 꽉 차있는 그런 더러운 땅으로 버려져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좀 당황스러운 그런 표정을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도 피곤하셨던 탓인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느라 온몸이 녹초가 되었던 탓인지 배에 오르자마자 배 뒤편으로 가셔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에 곧 빠져드시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바로 이 배는 큰 폭풍과 거센 풍랑에 직면하게 됩니다. 엄청난 파도와 산더미 같은 그 폭풍이 이 배를 삼킬 듯이 덮치게 되죠. 물론 이 제자들 중에는 평생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나름대로의 오랜 경험과 지혜를 살려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배를 지키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애를 썼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불가항적인 이 자연현상 앞에서는 그들이 손을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배는 물이 가득 차 곧 침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제자들은 이젠 끝났구나 라는 탄식과 절망감과 함께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에 사정없이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이때 비로소 거의 참 모든 상황이 불가능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상실된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순간적으로 깨달은 주님과의 함께하심을 깨달은 이 제자들은 우르르 잠이 드신 주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가송을 칩니다. 사실 모든 상황이 진정된 다음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는 이 제자들의 표정과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위기 순간에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과연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도 결정적인 도움을 얻을 것을 과연 기대했는가? 아마도 막연하게 그런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확신하기보다는 그 위기 상황에서 정신없이 그냥 예수님께 매달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 없는 제자들의 행동이었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의 성화에 깨신 잠에도 불구하고 전혀 동요됨이 없이 배전에 서셔서 엄청나게 큰 규모로 달려드는 파도와 바람을 향해 크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는 즉시 잔잔해지고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크게 책망하시면서 탄식을 하지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다시 한번 크게 놀라고 주님의 그 주님 되심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신뢰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아직도 얼떨떨한 그 상황에 있던 이 제자들이 결국 주님과 함께 얼마 되지 않아 그 건너편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미친 상태에서 옷을 전혀 입지 않은 그런 벌거벗은 상태로 늘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는 그런 자해하는 행동을 계속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불쌍한 그리고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또한 얼마나 무섭고 또한 힘이 세었든지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쇠사슬로 한번 묶어서 억어하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그것을 곧 끊어버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달려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감히 접근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 사람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어서 억압하며 괴롭히던 그 군대 귀신을 완전히 내쫓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이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가까운 곳에 그 근처에 있던 큰 돼지떼에게로 몰려들어갑니다. 그러자 한 2,000마리나 되었던 이 돼지떼가 일시에 바다로 내리달아서 빠져서 모두가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해들은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인 반응이 참 특이하죠. 군대 귀신 들렸다가 정신이 온전해진 이 사람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빨리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때문에 뭔가 또 다른 경제적인 손실이 추가로 발생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 전개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주님께서는 하루 종일 고된 사역 때문에 너무도 극히 극도의 피로 속에서 지쳐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녹초가 된 몸을 이끄시고 그렇게 급히 그 어두운 밤바다에 그 큰 풍랑을 헤쳐야 되는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도 밤새도록 급히 버라사 지방으로 왜 나가게 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성경에 지금 장절이 구분되어 있는 대로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함으로써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사장의 사건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자연 현상도 지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즉 인간 세상만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 질서와 자연 현상까지도 통치하시고 계시다.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완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그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마귀의 권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주는 이 군대 귀신도 제압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까지도 능히 깨뜨릴 수 있는 무한한 신적 권능이 있다. 예수님에게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을 전개시키게 되었고 그것이 또한 본문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이 하나의 통일된 문맥을 형성하고 있고 형식적으로는 두 개의 사건이지만 사실상 오늘 본문은 하나의 사건으로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할 때에 오늘 본문은 좀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우선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자연 질서에 대해서 자연 현상에 대해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신 것을 증명하고자 한 사건이었다면 굳이 꾸짖으실 필요까지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수님이 아무리 참 미친 듯이 달려드는 그 풍랑을 향해서라도 조용하게 한마디 하시면 그 풍랑은 잠잠해질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신적 권능의 본질이죠. 이 꾸짖는다는 말, 이 책망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볼 때 그 대상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 책망의 대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사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또는 무생물과 같은 이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이 꾸짖는 대상도 또한 인격을 가진 피조물임이 분명하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코 합당한 인격을 갖지 못한 이 바람이나 풍랑은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성경의 다른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자연현상을 꾸짖는 하나님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6편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9절 시편 106편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가기를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바로 옆에 시편 104편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또 한 곳을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11절. 시편 바로 앞에 있죠. 욥기 26장 11절. 구약 785쪽입니다.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나훔서 1장 4절. 구약 나훔서 1장 4절. 1298쪽에 있습니다. 1298쪽 나훔서 1장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끝이 이우는도다. 이 구약의 여러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연 질서와 자연 현상을 꾸짖어 바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4장 2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친 사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자연 질서를 꾸짖는 그 모든 경우는 시적인 운문 속에서 시적인 운문의 형태로 되어진 본문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시를 쓸 때 이와 같은 의인법적인 의인법을 사용하는 그 수사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 4장 39절의 이 두 경우는 그런 시적인 운문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체다, 즉 산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꾸짖는 대상은 그런 하나의 비유적인 의미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꾸짖음에 합당한 어떤 인격체를 전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이 지금 꾸짖고 책망한 그 대상은 무엇일까?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크게 책망을 받고 야단을 맞아야만 했던 그 인격적인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폭풍과 파도의 배후에서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었던 영적인 인격체, 즉 군대 귀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군대 귀신은 자신들을 제어하고 억압하고 굴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로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인 몸부림으로써 큰 바람과 거센 파도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군대 귀신을 향해서 단호히 책망을 하시고 그를 제압하심으로써 그 사람에게서 나오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다만 제자들의 그 육신적인 눈에는 그 영계의 실상이 보이지 않고 그저 큰 파도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만을 그냥 겉모습만을 보았기 때문에 외형적인 모습이 그냥 바다를 꾸짖는 모습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그렇게 비춰졌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그 지치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을 새워 급히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가신 그 이유가 단순히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을까라는 또한 또 다른 의문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아주 강화할 능력, 그 위대한 신적 권능이 주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그야말로 혁혁하게 모든 사람 앞에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거라사 땅에 들어가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주님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 중심이 아닌 일 중심의 사회 속에서 깊이 세속적으로 세뇌된 우리의 의식과 사고방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주님의 행동을,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어떤 능력, 남다른 그 신적 권능을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과시할 기회를 늘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으로서 그야말로 스타가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한번 잡게 되자 아주 집중력을 발휘해서 극도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밤을 새워 달려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의도적인 경우가 될 수 있죠. 그 생생한 기적의 현장을 목격해서 세상 앞에 나팔을 불어줄 증인들로서 그런 수단적인 의미에서 이 제자들을 끌고 가는 굉장히 치밀한 숨겨진 그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식의 이해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그 존엄한 품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세상적인 과시욕이나 인간적인 공명심 때문에 사역을 해나가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당시에 주님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기보다는 오히려 숨기시는 쪽으로 행보를 계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당시에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님, 정말 당신이 유명해지려면 이렇게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기만 하지 말고 제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까지 한번 올라가십시오. 시골에 있지 말고 서울로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비아냥조의 그런 권면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그 정죄받고 버림받는 그 어두운 고라사 지방으로 급히 서둘러 가셔야만 했던 것은 그런 유명세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과시함으로써 어떤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나르시시즘적인 공명심 때문에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와 목적은 전혀 다른 차원의 그와 같은 거룩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9절과 20절은 바로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하게 아주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족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것은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19절에도 큰일이란 말씀이 나오고 20절에도 그 큰일이란 단어가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19절과 20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은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특별히 이제 5장을 구분해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큰일은 즉시 귀신을,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그 아주 희한한 기적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하나도 아니고 엄청난 군대로 때로 모여있는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큰일이죠. 엄청난 하나님의 큰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의 진정한 의미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토록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혹한 상황에 있는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일. 그 한 영혼을 향한 깊은 사랑의 열정으로 그 어두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달려나가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바로 주님의 그 일이 하나님의 큰일인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그처럼 급히 가셔야 했던 이유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야만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잃어버린 그 영혼, 참담한 상황에서 참 방황하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마치 짐승처럼 버려져 버린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자 하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향한 불붙는 사랑으로 그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렇게 밤새도록 급히 뛰어가셨던 것입니다. 더럽고 무서운 그리고 흉측하게 군대 귀신에 들려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영혼을 주님은 그 멀리서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서둘러 찾아가시게 됐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날 그 시간에 찾아가지 않으시면 영혼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위태한 지경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와 같은 어려운 위험한 과정을 거쳐서라도 그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애타게 그 양을 찾아 헤매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5장 19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대로 주님은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게 행하신 큰일, 곧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하나님은 이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와 같은 놀라운 큰 구원의 일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폭풍을 잔잔케 하는 일이나 또는 군대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이 아니라 버려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것을 끝까지 실패 없이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달리 단 하나의 영혼을 온 세상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떤 큰 업적을 위해서 온 세상에 확인이 드러나는 어떤 그 멋진 능력을 과시하고 위대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일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나 언제나 오직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찾아다니셨던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삭개오와 만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을 마감하는 누가의 기록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군대 귀신 사람들의 형편보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보다 더 나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저 더럽고 추하고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였던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셨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참담한 상황을 전혀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그 일에 초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굳이 그 밤에 다 데리고 그곳에 가신 이유는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이 오늘 본문에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버려진 그 한 영혼을 한 영혼을 향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고 또한 그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부르신 이 소명 앞에 결코 주저하거나 핑계대거나 머뭇거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중요한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 19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너희 집에 가서 너희 동네에 가서 이 하나님의 큰일 너를 불쌍히 여기셨고 너에게 베푼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다 선교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저 먼 땅에까지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땅을 먼저 가서 땅을 밟는 것이 선교의 첫 테이프를 끊는 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일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신 그 첫 번째 사명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인생의 그 일상적인 삶의 그 바운더리에서부터 주님의 그 거룩한 소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어떤 목사님과 이번 아프간 사태를 참 두고 가슴 아픈 이 상황 속에서 같이 기도하며 이제 얘기를 나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이 선교의 흐름이라는 것이 참 많은 기여도 했고 많은 유익한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선교라는 것을 전도라는 것을 단지 말과 입으로만 하는 언어전도에 너무 치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형태와 명분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참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정확한 적절한 그런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의 선교 방향은 그리고 전도의 방향은 향기 전도가 돼야 된다. 향기 선교가 돼야 된다. 언어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격과 인생 자체에서 드러난 거룩한 열매들로 증거되고 그것으로 세상을 설복시켜 나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하신 그 바울의 고백을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증명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삶의 진지한 자세는,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그 소명을 이루고자 하는 순종의 자세는 결코 돈을 숭배하고 효율과 능률과 업적을 중시하며 결과지향적이고 성공지상주의적인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가 체험한 대로 그 큰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해내는, 다시 재생산해내는 그 놀라운 소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 세상이 결코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라사 사람들도 동일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보다도 돼지떼 몇 마리를 그 살리는 일, 그것을 지키는 일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마저도 쫓아내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돈 되는 일, 그리고 이익이 생기는 일, 생색이 나는 일, 남 앞에 자랑하는 일을 추구하는 그런 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야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살아있는 생애 동안에 구현해내야 되는 거룩한 소명을 가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련과 희생과 때론 손실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나 이제나 주님 당시에나 지금이나 이 위대한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앞길에 끊임없이 갖가지 환난과 시련의 폭풍과 그리고 역경의 풍랑을 일으킴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목적지, 궁극적인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는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무한하신 신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견고히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총의 손길을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선하신 뜻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귀한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통해서 막힘없이 펼쳐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는 가운데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리는 그와 같은 결단과 주님 앞에서의 헌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린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이와 같은 귀한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고 이 일을 온전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그래서 큰 승리와 영광과 복을 누리시는 복된 신령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군대 귀신 들린 것과 동일한 우리의 참담한 그 영혼의 상태를 주님께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보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한 저희가 이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뜻을 참 온전하게 받들어 우리의 남은 평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주님의 선하신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허비되는 산 제사로서 온전하게 바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사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모든 주를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품었던 그 구령의 열정,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마음을 주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